마태복음 17번째 시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본문 말씀을 근거로 살인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폐지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내포하는 의미를 충분히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시죠. 율법 해석에 있어서 절대 권위자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율법을 풀어주시면서 천국 백성들에게 의로운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해석을 따라서, 예수님의 관점을 따라서 율법을 이해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의로움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말씀을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섯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가 오늘 읽은 이 살인에 대한 것이고, 또 이후로 간음, 또 이혼, 맹세에 대해서, 악인을 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원수 사랑에 대해서 참된 뜻을 교훈해 주십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 예인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여섯 가지 계명이 참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첫 번째 예로 이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다른 계명이 아니라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지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계명이 어떤 의미에서 가장 이 율법의 근본적인 취지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주님의 해설을 듣기 전에 이 계명에 대한 오해를 한번 살펴봅시다.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10계명 중에 몇 계명인가요? 6계명이지요. 근데 이 21절을 보시면 이 계명에 대한 두 가지 오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이렇게 들었다고 하셨을 때는 이 6계명을 살인이라는 행위에만 제한시킨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시간마다 이 6계명을 듣고 죄를 자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6계명 말씀, 살인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자주 들으셨습니까? 매주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계명을 들으면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이제 타인의 생명을 내가 직접 해치지 않았기 때문에 6계명을 대할 때 나는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 나는 잘 지켰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6계명을 이 살인이라는 행위에만 제한시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살인 행위에 축소시키지 않고 더 깊은 의미, 더 풍부한, 더 심화된 의미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6계명에 대한 또 다른 오해 한 가지는 살인죄에 대해서 법적인 심판만을 강조한 것입니다. 첫 번째 오해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살인을 행위에만 제한시켜서 이해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법적인 심판만을 강조한 것이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뒤에 덧붙여져 있지요. 추가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들었다, 너희들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당시 사회 법정에서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그친 것이 아니고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말을 추가한 것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주어서 살인을 방지하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네, 물론 그 의도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었을지라도 그 결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단순히 법적인 차원에서 마치 규정이나 규칙을 지키듯이 회사 규칙, 규정을 지키듯이 육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거룩한 계명을 단지 재판정에 소환되어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 그런 법조문 수준으로 격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당시 사회에서는 범죄자로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육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율법의 절대 권위자로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시면서 그 오해를 바로잡으십니다.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나는 너희에게, 원문을 보면 나는이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풀어주는 것이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진정한 의미다, 참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첫째는 무엇인가요? 형제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노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라가라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요?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삼중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를 한 문장으로 풀어주실 수도 있지만 강조하시기 위해서 삼중으로 이 육계명의 근본 취지를 확실하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씩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면 살인죄를 범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화를 터뜨리고 성내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살인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어떤 죄에 대한 분노나 거룩한 분노가 아닙니다. 의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거짓과 불의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는 있어야 하지요. 또 죄에 대한 분노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분노는 그런 종류의 분노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분노, 대인관계에 있어서 분노를 말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에게 화를 터뜨리고 믿는 사람들끼리 성내는 것 또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미움과 증오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 또는 TV나 인터넷 기사를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인물이나 발언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인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이 다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은 화를 터뜨리면 살인죄와 방불하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이유가 다양하겠지요. 다양하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분노 아니겠습니까? 마음속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는 살인을 야기하는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노심은, 분노 감정은 살인을 자극할 수 있는 마음속의 불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까지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른 사람을 향해 분노하는 마음은 살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아도 해치지 않아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살인을 초래할 수 있는 분노가 마음에 끌어오르고 있으면 그게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이 욕설도 비난도 살인죄와 같습니다. 욕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 살인죄와 험담하는 것, 누구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는 험담을 늘어놓는 것, 이 다 살인죄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라가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나쁜 말이죠. 이 아람어입니다. 원어로 보면 헬라어도 아니고 실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 로마 제국에서 사용되던 아람어인데 예수님 당시에 흔하게 사용되던 욕이었습니다. 욕설. 그 의미가 궁금하시죠? 라가 무슨 뜻이었을까요? 문자적인 의미는 텅 비었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empty. 그런데 무엇이 비었느냐? 머리가 비었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텅 빈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욕설이 있죠. 골빈놈. 머리가 비었으니 멍청하고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발언인가요? 욕인가요? 그리고 세 번째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지우라 말씀하는데 여기서 미련한 놈이라는 말도 라가와 비슷하게 다른 사람을 참 멸시하고 무시하는, 비난하는 욕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을 보니까 이 미련한 놈에 대해서 you fool이라고 해서 you fool, 야 바보야,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이 어리석은 사람아 정도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람을 살인하는 이 행위는 당시 법정에서 심판받는 줄 알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화내고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노하면, 화를 내면 심판을 받는다고 하시죠. 그리고 라가라고 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여기서 공회는 당시 최고 재판기구였던, 의결기구였던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데 그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다. 처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도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럼 한마디로 이 살인 행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무시하고 모욕하는 언사도 이 살인에 포함된다. 살인과 진배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왜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이 살인죄와 방불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살인죄가 무엇인가요? 살인죄는 타인의 소중한 생명, 이 하나뿐인 생명을 말살하는 것이죠.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여러분 욕하면서 누군가를 모욕하면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말살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혐오하고 경멸하면서 그 영혼을, 그 인격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물리적인 힘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욕하고 멸시하고 험담하고 인신공격하면 이 살인하는 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까지 10계명, 6계명을 들으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른 계명은 내가 좀 온전히 지켰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만큼은 내가 확실히 지켰다. 지금까지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으니까, 나는 인명을 해친 적이 없으니까 6계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나는 부끄러움이 없어, 양심의 가책도 없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이 살인죄에 비추어 보면 살인한 적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분노하고 욕하고 멸시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무시하고 모욕하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살인은 나와 상관없는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범한 죄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화내고 욕하고 비난하고 멸시하면서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뉴스 기사를 검색하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등장한다면 멸시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이런 인격살인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이 살인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살인의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사건이 벌어질 때 항상 어떤 도구들이 이용됩니까?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살아보니까 미국에서는 무엇으로 사람들을 자주 죽일까요? 총기로, 총으로 죽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그 학교에도 한 번은 근처에 총기를 든 남자가 나타나서 이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대피를 해야 됐던 순간이 있었어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날카로운 칼이나 흉기, 또 둔기를 사용해서 죽이지요. 밧줄로 목을 조르거나 농약 같은 또 독극물이 살인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살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화내거나 욕하고 비난하고 멸시하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말이지요.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이 살인의 도구가, 예수님 말씀하신 살인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말로 명예를 훼손하고 말로 인신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사회의 병든 문화 중에 한 가지는 이 악플 문화입니다. 악플 문화, 악성 댓글 문화입니다. 인터넷 댓글창에 뉴스 기사에 달린 악플들, 그 더러운 말들 보셨지요? 확인해 보셨지요? 무기명이라고 자기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상대방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그 사람 앞에서는 하지 못할 독한 말들을 다 쏟아놓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은 아니지만 당사자들을 죽이는 언어폭력이죠. 그래서 실제로 연예인들 중에는 이 악플을 견디지 못해서 심리치료를 받고 우울증을 앓고 심지어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살인이에요, 악플이. 그리고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이 뉴스를 보면 너무 말들이 험해요.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너무 언어가 거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당연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드시면 안 됩니다. 유튜브를 보실 때도 좌든 우든 극단으로 치우친 사람들의 그 발언들을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물들 수가 있어요. 야고보 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독극물만 죽이는 독약이 아닙니다. 사람의 입술과 말이 죽이는 독약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사회를 보세요, 지금.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잖아요. 천국 백성들이 그런 문화 분위기에 휩쓸리시면 안 됩니다. 잠언 12장 8절 말씀도 있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칼만 사람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말이 칼이 되어서 마음을 찌르고 분노하고 멸시하는 말이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합니다. 깊은 상처를 이 말이 낼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 말이 너무 거칩니다. 말을 너무 심하게 합니다. 꼭 아시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조금 빈틈이 보이면 온갖 말로 물고 늘어져서 비방하고 정죄합니다. 이 병든 문화입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근본 정신, 본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명심합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화내거나 무시하거나 욕하지 맙시다. 여러분, 특히 이런 측면에서 이 죄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범하기 쉽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대화하는 방식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또 일터와 직장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는지, 혹시 무시하는 자세로 말하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 입술과 혀가 다른 사람의 인격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그런 불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그 교독문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 말과 관련된 표현이 있었습니다. 시편 17편 3절인가요? 보니까 내가 결심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또 선한 말을 해서 또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약처럼 작용하는 참 치료의 말, 위로와 힘을 주는 말을 합시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좀 소극적인 측면에서, 무슨 말이냐, 무엇을 하지 말라는 각도에서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의 사전 예방 차원에서 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적극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후 대응에 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화를 내지 말라, 욕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인격을 함부로 모욕하고 훼손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실수로 잘못해서 욕하고 인격을 무시하고 상처 준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육계명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끝인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했다면 사과하고 화목해야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잘못했다면 사과하고 화목해야 합니다. 23,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 그럼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다고 했으니까, 내가 원망할 일이 아니라 원망 들을 만한 일이니까 누가 잘못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분노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말 때문에, 내 말 실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상처받고 피해 입은 사람이 만약에 생각이 났다면,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 주셨다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도 그대로 두고 먼저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한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러 오라. 여러분, 앞서 예수님께서 화내고 성내고 경멸하고 비난하면 무슨 죄라고 했습니까? 살인죄라고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살인죄를 범한 가해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그 찬송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또 시작.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예배가 중요하지만, 예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해라. 그 다음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또 생각해 보면 회개에 관한 교훈을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타인을 향해 분노하고 욕하고 무시한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해야 마땅하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도 용서를 구하면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화를 터뜨렸다가 상처받고 다친 사람, 또 내가 비난하고 함부로 무시하고 또 말실수해서 울분을 품고 있는 사람, 내 잘못으로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서 가라고 했어요. 가라고. 오늘 말씀해 보면 가서 반드시 사과하고 화목해야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잘못은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잘못은 사람에게 했으면서 그 사람에게 했으면서 회개는 하나님께만 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는 것처럼 그 사람 앞에 가서도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상처를 주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지요. 너무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조금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야 가족들과 화목해야 친인척들과 화목해야 일하는 사람들과 화목해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화목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들으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해서 또 실수해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십니까?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을 주고 상처 준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예물을 드리다가도 두고 먼저 화해하고 오라 그랬잖아요. 다음 주 예배 드리기 전에 수요 기도에 오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사과해서 안 받아주면 사과 받을 때까지 하시면 돼요.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는데 그 사람이 목사님 안 받아줬어요 라고 하더라도 다음 주 예배는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화목하는 일은 또 미루지 말고 즉시 해야 합니다. 25절 보십시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있어서 예수님의 핵심은 어느 단어에 있을까요? 급히입니다. 급히. 빨리, 속히, 순발력 있게, 미루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quickly 영어로, 바로 당장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라. 그래서 상황을 설정해서 심지어 재판을 두 사람이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에도 너를 고발하는 자가 있느냐? 내가 잘못해서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재판하러 가는 그 길 위에서도 마지막 기회이니까 용서를 구하고 사과해라. 풀어라. 긴급성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사과와 화해에 대한 긴급성. 미루지 말라. 법정에 서기 전에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사화하라는 말 뜻입니다. 사화하라. 개인적으로 화해하고 문제를 풀어라. 사화하라. 법정으로 가는 길 위에라도 마지막 기회가 있으니 그 기회를 붙들라, 놓치지 말고 붙들라. 만약 그 기회, 그 마지막 기회마저 놓친다면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없다. 평생 후회하게 된다. 평생 후회로 남게 된다. 마지막 기회를 주실 때 즉시 사과하고 화해하거라.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더 나은 의를 이루며 사는 천국 백성의 모습입니다. 살인하지 않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일에 대해서, 실수한 일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또 모른 척 지나가지 마시고 용서를 즉시 구하시고 풀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일에는 참 기회가 있다고 말하지요.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가 있다면 뭐 성공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라 화해의 기회입니다. 화해의 기회입니다. 남에게 상처 준 일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말과 행동 때문에 부주의한 내 처신 때문에 힘들거나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떠오른다면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신 것이니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가족이든지 인척이든지 성도든지 누구든지 지인이든지 상관없이 용기를 내십시오. 가라고 하시잖아요. 찾아가서 사과하고 화해합시다. 마지막 기회로 알고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속히 급히 당장 용서를 구하시고 화해함으로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주님의 계명에 더욱 온전히 순종하는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